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 입장을 밝혀왔던 코로나 부양법안과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어젯밤 전격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중국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황폐와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월요일 하원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액하기 위한 표결을 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의회는 미국인을 희생시켜 빅테크 기업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는 230조를 재검토하고 폐지하거나 개혁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더 많은 돈이 오고 있다면서 미국민을 위한 나의 싸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당 하원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구호 법안에 서명한 것은 크리스마스 주말 실업수당이라는 생명선을 잃은 1,400만 미국인과 역사적인 대유행과 경기 위기에서 고군분투하는 수백만 미국인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당원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셧다운을 막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지원금 2,000달러 증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팬데믹이 아닐 것이라며 모든 나라들의 불가피한 다음 팬데믹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어제 제1회 국제 전염병 준비의 날을 맞아 발표한 영상 성명에서 역사는 이것이 마지막 팬데믹이 아니며 전염병이 삶의 한 실상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이같이 호소했습니다. 이어 준비하지 않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특히 모든 나라가 자연 발생적인 전염병이든 고의적인 사건이든 모든 종류의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감지 완화하기 위한 대비 능력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을 이겨내고 다음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나라가 연대의 정신으로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8천만 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약 17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어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과 슬로바키아, 헝가리는 EU가 밝힌 공식 접종일인 27일 전날 백신 접종을 시작했고 회원국 대부분은 늦어도 29일에는 접종을 시작합니다. 프랑스는 요양시설에 거주하는 노인과 근무자, 일반 노인과 의료 종사자 등 순으로 접종을 시작하고 EU에서는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이탈리아에서는 간호사 등 병원 근무자에게 가장 먼저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최근 코로나에 감염된 뒤 회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무기, 백신을 갖게 됐다면서 다시 한번 굳건히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앞서 지난 21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의 사용을 승인한 데 이어 1월 6일 미국 제약회사의 모더나 백신에 대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연말까지 화이자 백신 약 1,250만 회분을 추가 확보하고 내년 말까지 EU 회원국의 모든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한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남아공 보건부는 어제 현재 누적 확진자 수가 100만 4,413명, 누적 사망자는 2만 6,73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지난주는 전주에 비해 약 40% 증가한 하루 평균 1만 1,7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한 501.V2라는 변종 바이러스의 유행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아공 보건부는 최근 신규 확진자에서 80-90%가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당국에 타이완의 망명을 시도하다 붙잡힌 홍콩인 12명을 즉각 석방하고 출국을 허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오늘 성명에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폭정을 피하는 것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공산주의 중국은 자국민이 다른 곳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경수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28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북한 황해북도 곡산군에 위치한 갈골이 가장 고도화된 미사일 기지 중에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액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 연말 기획 전환기 속 한반도, 오늘은 접점 없는 교착 상태가 계속된 미북 협상을 되돌아봅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평안남도와 홍경도, 황해도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7도에서 3도, 낮 최고 영하 14도에서 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가 위성사진을 통해 군사분계선 인근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를 분석하면서 가장 고도화된 곳은 북한 갈골 기지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선보인 회피형 미사일 등 최신형 미사일 배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2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신고하지 않는 15개에서 20개 미사일 기지 중 황해북도 곡산군에 위치한 갈골이 가장 고도화된 곳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단체 빅터 차 한국석좌와 조셉 범위대주 선임연구원 등이 공동 작성한 보고서는 군사분계선과 서울에서 북쪽으로 각각 52km와 125km 떨어져 있는 갈골 기지를 산간몰, 금천리 기지와 함께 전술 탄도미사일 지대로 분류했습니다. 특히 최근 위성사진 판독을 통해 이 기지가 가동 상태로 잘 관리되어 있고 지난 2년간 개발이 계속 진행 중이며 현재 여단급 규모의 병력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대 사정거리 500km인 화성 5, 6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사정거리 1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9호가 대거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체와 일본 열도 절반을 사정권에 두고 있어 한반도, 일본, 태평양의 연합 배치에 직접적인 위협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해당 기지가 신고, 검증, 해체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향후 사거리 최대 2000km에 달하는 고체 연료 기반 중거리 미사일 북극성 2호를 실전 배치할 수도 있다며 이 경우 일본 열도 전체와 오키나와 주일 미군 기지 그리고 그 너머까지 사정권에 둘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기지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선보인 KN-23, 24, 25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크기의 이동식 발사대 최대 12대를 복원할 수 있는 지하시설이 최대 10곳 정도 된다며 각 지점을 잇는 3개 시설 중 2곳은 견고화 작업이 이뤄져 선제 공격에 대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외부 타격에 대한 견고화 작업과 지하시설 확장한 2011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부터 북한 전략군의 실전적 작전 준비 태세 등과 관련해 대규모 변화를 주문한 지침이 반영됐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빈 맥스웰 민주주의 소재란 선임연구원은 25일 VOA에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한국에 대한 공격 의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developing a military to defend North Korea. They're developing a military to be able to attack South Korea.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한 곳의 기지에 대해 집중 분석했지만 북한에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다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며 북한군이 본토 방어가 아닌 침공에 전반적인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옛 소련군과 현재 북한군이 운용하고 있는 투사 교리를 고려할 때 갈골기지의 향후 최신형 미사일 역량을 실전 배치할 계열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갈굴 기지는 오랫동안 스커드 미사일 기지로 간주됐지만 냉전 시절 소련군은 낡은 무기 체계를 바로 퇴역시키지 않고 신식 무기와 함께 운용하는 교리를 채택해 왔다며 북한군도 이를 계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let's say that the North Koreans follow that model and they put KN-23s at this base. Doesn't mean they're getting rid of the Scuds.
베네선 임영권은 북한군의 투사 교리가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섞어서 일제 사격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며 이동형 차량 운용 예상 숫자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2020년은 미국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바이러스 차단을 이유로 연초부터 국경을 전면 봉쇄한 채 외부와의 인적, 물적 교류를 사실상 중단했고 이로써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이끌려는 미국과 한국의 움직임은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VOA는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다섯 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접점 없는 교착 상태를 지속한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 살펴봅니다.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물어가는 2020년, 미국과 북한은 끝내 비핵화와 관련해 한 걸음의 진전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진전은커녕 단 한 차례의 만남도 없었던 한 해였습니다. 판문점 깜짝회동과 비록 결렬된 미북 정상회담과 실무협상이었지만 지난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양국 간 비핵화 협상에 비하면 그야말로 완전한 교착상태였습니다. 미국은 연초부터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멈춰선 북한과의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부단히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상 간 친서 외교를 재가동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당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소식을 공개했는데 두 정상이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주고받은 서한은 적어도 28건에 달했습니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김 위원장에게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서한에 대해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을 이어가려는 미국의 의지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려는 시도로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정상 간 친분 관계와 비핵화 협상은 별개라며 대화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이후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유입을 막기 위해 1월 말부터 북한은 국경 봉쇄에 나섰고 그나마 있던 미국 등 외부와의 접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의료체계가 취약한 북한의 현실을 감안해 코로나 관련 지원을 매개로 대화의 불씨를 살리려 부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3월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팬데믹을 선언한 직후 북한의 코로나 감염 가능성을 우려하며 적극적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미 국무부 로버트 데스트로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북한 등에 미국 정부가 손을 내민 것을 알고 있다며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미 유엔 기구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북한의 지원을 제안했다고 확인한 겁니다. 이 무렵 트럼프 대통령도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 협조할 의향이 있다는 친서를 보냈다며 북한은 지금 매우 심각한 시기며 미국은 북한을 돕는 데 열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는 비핵화 협상 재개의 불씨를 살리려 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친소 외교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관측이 있었지만 극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해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통해 냉담한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되지 않은 일방적이고 과욕적인 생각을 거두지 않는다면 미북 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로 줄다름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국내적으로 악화 일로를 치닫는 상황에서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7개월 만에 이뤄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안이 미국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불렀지만 여전히 성과는 없었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기 때문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비건 부장관의 방안에 앞서 발표한 담화에서 미북 대화를 미국의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는 도구로만 여기는 미국과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은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는 별개로 북한의 불법적인 핵활동 등에 대한 제재 조치도 늦추지 않았습니다. 6월에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의 비핵화, 이른바 CBID를 강조하면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이 여전한 점을 들어 대북 제재 행정 명령을 1년 더 연장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무기로 전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포함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한다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또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법적 행태에 대한 제보에 500만 달러의 포상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이와 함께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 합동으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경고를 발령하는 등 불법 활동에 대한 제재와 경고를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 유엔의 제재 속에서도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를 포함한 불법 활동에 더 의존하고 있고 이런 악의적 활동이 미국과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특히 국제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9월 폼페오 국무장관은 워싱턴의 민간단체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조용하지만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워싱턴 일각에서는 10월 무렵 미북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담,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줄 대형 외교 이벤트로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시도할 수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이 무렵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에는 대선 전 선거 향방에 영향을 줄 사건이 벌어지는 것,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깊은 곤경에 빠졌다고 느끼면 김 위원장과의 회담으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깜짝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은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공개했습니다. 심야 열병식을 통해 3년 전보다 훨씬 직경이 굵고 긴 신형 ICBM과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겁니다. 11월 3일 마침내 대선이 치러지고 미국 내 정권교체가 확실시된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이 12월 8일 나흘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비건 부장관의 방안은 미한 동맹을 확고히 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한국과의 계속된 조율을 약속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이 방안을 통해 북한의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미북 대화 재개를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외교적 노력으로 평가됐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서울에서의 강연에서 미북 정상 간 싱가포르 합의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지속적 관여와 힘든 거래를 필요로 하지만 북한의 큰 보상에 따를 외교를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노동당 대화에서 외교를 재개하는 긍정적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처럼 거듭된 미국의 대화 재개 손짓에 사실상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일관했습니다. 오직 신종 코로나 방역만을 강조하며 외부의 인도적 지원조차 거부한 채 계속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겁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2020 연말 기획, 내일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북한이 취한 전례 없는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가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예산 액수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대북 인권 예산을 줄이고 미국은 늘리는 추세가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기금을 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미국 민주주의 진흥재단 애니드는 이번 주 BOA에 올해 회계연도 북한 프로그램에 552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 측은 민간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 개선과 민주화 촉진을 위해 진행하는 22건의 프로젝트에 482만 달러를 지원했고 산하 두 기관의 대북 프로그램에 69만 9천 달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을 채택하며 북한 인권 증진 목적으로 NED에 600만 달러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NED 관계자는 올해 북한 프로그램은 북한 내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민간시장의 역할 이해,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사고 능력 강화,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전략협력 강화 노력을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독립적인 정보 접근의 확대, 북한에 대한 정확한 뉴스 제공, 인권 증진을 위한 탈북 여성들의 역할 강화 활동을 돕는 데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 활성화와 탈북민들이 북한 인권 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의회가 21일 채택한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NED 지원 예산을 3억 달러로 증액한 만큼 북한 관련 프로그램도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도 대북 정보 유입 등 북한 인권 증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리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이 관리하는 경제 지원 기금의 대북 인권 증진 프로그램을 강화해 2019 회계연도부터 해마다 적어도 400만 달러를 편성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올해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설명한 대북 지원 공모에 따르면 상당 부분이 탈북민들의 대북 방송 지원 등 북한 안팎의 정보 흐름을 강화하는 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대북 정보 유입과 인권 증진 활동 지원은 미국 의회가 지난 2018년 이런 활동의 강화를 명시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채택한 이후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가령 NED의 대북 민간 프로그램 지원은 2016 회계연도에 206만 달러에 달했지만 올 회계연도엔 거의 2.5배인 482만 달러로 늘었습니다. 국무부도 2017 회계연도에 북한 인권 증진과 정보 촉진 등 명목으로 265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이후 최대 400만 달러로 증액했고 내년엔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미 의회는 21일 채택한 정부 예산안에서 국무부의 경제지원기금에 올해처럼 대북 인권 증진 목적으로 400만 달러를 배정하고 별도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500만 달러를 편성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앞서 BOA에 이런 공식 예산 외에 국무부의 여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탈북민 리더십 강화와 교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김영자 국장은 BOA에 미국의 지원이 없으면 한국 내 많은 북한인권단체들의 생존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들의 지원하는 예산은 거의 없고 기존 후원 기업들도 남북관계 개선에 올인하는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기부가 대폭 줄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BOA가 최근 한국통일부로부터 받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내년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북한인권 개선 정책 수립과 추진비 3억 3,700만 원,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비 7억 6,600만 원 등 총 11억 300만 원, 미화로 1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예산은 미국과는 반대로 규모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22억 6천만 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올해는 12억 7천만 원으로 거의 절반이 줄었고 내년엔 다시 1억 7천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한국 내 대북인권단체 관계자들은 24일 BOA에 이런 예산마저 민간단체들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통일부 자체 운영비가 대부분이어서 의미가 별로 없다고 지적합니다. 통일부 상황에 정통한 한국 내 복수의 소식통은 25일 BOA에 통일부가 비공개 정보비 등을 통해 민간단체들의 몇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NED가 민간단체 한 곳에 지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BOA는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에 정확한 지원 규모를 질문했지만 비공개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국 내 민간단체 관계자들은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 인권 증진 지원은 규모가 너무 달라 비교조차 하기 힘들다며 매우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조사기록단체인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의 이영환 대표입니다.
이런 북한인권단체들의 어떤 활동을 촉진한다, 지원을 한다 그런 마인드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고 뭐 단속, 검열 또는 문을 닫게 한다 이런 마인드로 바뀐 게 아주 개탄스러운 상황인데 그 단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나 집권 여당에서는 이런 거를 그 지원을 하거나 촉진하지 않고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는 기금이 상당 부분을 떠받쳐주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는 게 한국이 굉장히 부끄러워야 되는 상황인데 훨씬 더 부끄러워진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한국도 국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처럼 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할 재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김영걸입니다.
최근 몇 년간 급증했던 북한의 중국산 물품 생산이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북한의 실질적인 대중 수출액은 단 2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북한의 대중무역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중국 상품을 북한에서 생산해 재수출하는 형태의 역외 가공 비중이 크게 줄어든 점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가 25일 공개한 북중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된 3월부터 11월 사이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전력과 페로실리콘, 손목시계의 동력장치 부분인 시계 무브먼트, 텅스텐광, 낮은 가치의 기타 제품 등 5개였습니다. 이중 전력은 북중 합작 수력발전소에서 서로 주고받은 전기라는 분석이어서 실질적으로 북한이 중국의 상품을 대신 생산해 수출한 형태의 역외 가공은 3위에 이름을 올린 시계 무브먼트가 사실상 유일했습니다. 5대 대중 수출 품목 중 3개를 역외 가공이 차지하면서 시계 무브먼트가 1위였던 지난해와는 크게 달라진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북한의 5대 대중 수출품은 시계 무브먼트에 이어 페로실리콘과 인조 속눈썹, 해부실습용 인체 모형, 텅스텐광으로 이중 시계 무브먼트와 속눈썹, 인체 모형 등 3개가 역외 가공품이었습니다. 앞서 북한은 제재로 최대 수출품인 석탄과 해산물, 섬유제품의 판로가 막힌 이후 중국으로부터 원료와 부품 등을 들여와 판매하는 주문 생산 방식 형태의 수출을 크게 늘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석탄 등의 수출액을 대체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이지만 비제재 품목을 대신 생산하는 방식으로 외화 수익을 거두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됐습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진 이후 성장세를 보이던 이들 역외 가공 산업이 한순간에 중단된 사실이 이번 해관 총서 자료에서 확인된 겁니다. 수출액도 지난해와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올해 대중 수출액은 4,638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1억 8천만 달러나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5년에 22억 8천만 달러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에 맞춰 올해 북한의 5대 수출품 총액도 3,592만 달러로 지난해 5대 수출품 총액 1억 3,662만 달러의 2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역외 가공 품목의 수출 감소가 북한 내 실업률에도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앞서 BOA에 역외 가공 수출 감소는 북한 내 생산 공장들이 문을 닫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it's not like here. They don't have unemployment insurance. Your factory is closed. And they don't have anything to,
미국과 달리 북한에는 실업보험이 없고 따라서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북한 노동자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졌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올해 대중 수입에서는 소비재 품목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불어닥친 올해 3월에서 11월 북한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 5개는 액수가 큰 것을 기준으로 대두유와 밀가루, 설탕, 고무 타이어, 담배 대용물 순이었습니다. 대두유를 공산품이 아닌 일반 소비재 품목으로 분류할 경우 고무 타이어 제품을 제외한 4개가 소비재 품목이란 의미입니다. 반면 지난해에는 5대 수입품 목록 중 밀가루와 대두유 등 2개만이 소비재 품목이었습니다. 한편 이번 해관 총서 자료에서는 전력을 제외한 북한의 11월 대중 무역이 전년 수준으로 떨어진 사실이 거듭 확인됐습니다. 전력은 역대 월간 최저 수준을 기록한 11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 112만 5천 달러 중 112만 2,812달러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전력을 제외한 북한의 11월 대중 수출품은 화장품과 낮은 가치의 기타 제품, 비누 등 단 3개로 이들 물품의 총 수출액도 2,382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수입 역시 11월 한 달 북한으로 넘어간 중국산 품목은 단 16개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북한이 사용한 전력을 제외하면 지난달 수입액은 14만 3천 달러로 제재 이후에도 월 2억 달러를 넘나들던 지난해와 큰 대조를 이뤘습니다. 뷰이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해 공개 활동 횟수가 집권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활동을 자제한 탓이기도 하지만 경제난 심화로 현지 지도를 할 만한 명분이나 장소를 찾기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는 최근 2020년 김정은 위원장 공개활동 특징과 함의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은 올해 북한 매체를 통해 확인된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이 총 53차례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통일부가 내놓은 김정은 위원장 동향 분석 자료와 비교할 때 2012년 김 위원장 집권 이래 역대 최저입니다. 가장 활발한 공개 행보를 보였던 2013년 기록한 212차례와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지난해 85차례와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부문별로는 경제부문 공개활동이 전체 26%에 해당하는 14차례로 김 위원장 집권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군사부문 공개활동은 12차례로 8차례로 역대 최저였던 2018년보다 소폭 많았습니다. 외교부문 공개활동은 올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반면 정치국 회의 등 국내 정치 관련 공개활동은 전체의 47%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지 지도는 올해 초 순천 린비료 공장 건설 현장을 비롯해 총 8차례에 그쳤고 그나마도 보건의료와 자연재해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예기치 못한 신종 코로나 사태로 김 위원장이 공개 활동을 자제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논평을 작성한 최은주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는 신종 코로나 등 경제 외적 변수에 의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역 위험을 감수하면서 현지를 방문하는 공개 활동을 줄이고 회의 주제를 통한 실태 파악 등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신종 코로나 탓도 있지만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대규모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경제난이 심화된 때문에 김 위원장이 공개활동을 할 만한 장소나 명분을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10년의 최악인 상황, 더 크게 보면 북한 정권 75년간의 거의 최악의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게 김정은 체제 현실이거든요. 코로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적인 공개 활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이나 갈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군 관련 공개 활동은 올해 초반에 집중됐고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했습니다. 군사훈련 참관이나 군 부대 시찰은 동계훈련 기간으로 알려진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진행됐고 이후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주요 군사정책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김 위원장의 군사행보는 내부 결속과 함께 대외 메시지를 함축하는 경우가 많다며 올해 군사행보가 줄어든 것은 미 대선과 전 세계적 신종 코로나 유행으로 군사행보의 효과를 내기 어려운 환경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도발이나 그런 군사행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을 압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미국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 있고 또 미국이 워낙 코로나라는 거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북한의 그런 군사적인 행보나 도발이 영향을 주는 것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지금 해봤자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판단을 북한이 당연히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은주 연구위원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2013년부터 전체 공개 활동 중에서 경제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곧 가장 높았다는 점과 2019년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도 경제 건설을 기본 전선으로 밝힌 점을 고려할 때 신종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면 김 위원장의 이런 공개 활동 추세가 다시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 남북입니다. 2020년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래 가장 힘든 한 해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올해 내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더해 수해 피해까지 삼중고에 시달렸습니다. 북한의 2020년을 최원기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2020년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이래 가장 힘든 한 해였습니다. 북한은 올해 내내 고강도 제재에 더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그리고 수해 등 삼중고를 겪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북중 국경 봉쇄 조치는 장마당 물가 오름세와 외환난으로 이어져 북한 경제와 사회 전반을 한층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코로나 사태는 1월 말 시작됐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31일 북중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국경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해서 비둘수가 침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 봉쇄해야 하며
이 조치로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 대교를 비롯해 10여 개의 북중 출입로가 전면 차단됐습니다. 북중 국경이 봉쇄되자 북한 내 장마당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물자는 트럭에 실려 평안남도 평성과 함경북도 청진의 도매시장으로 운반된 뒤 북한 전역의 400여 개 종합시장과 장마당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국경이 갑자기 차단돼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생활 필수품이 들여오지 않자 장마당 물가가 급등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최근 국회 보고에서 올해 초 킬로그램당 6,000원대였던 설탕 가격이 27,800원으로 올랐고 16,500원이었던 조미료는 75,900원으로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킬로그램당 4,000원 선이었던 쌀값은 11월 말 5,200원까지 올랐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소장은 수입 식료품 가격이 급등했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이제 상품 가격 변동 공급이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많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실제 이제 뭐 그 도적이 이제 그 좀 많이 거의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군부대들에서도 공급이 안 되니까 물자가 없으니까 군인들도 이제 그 민가에 나와서 도적질하는 현상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은 코로나 방역을 위해 지난 2월부터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9차례나 주재하며 전염병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와 틈을 완전 봉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과민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국정원에 따르면 8월에는 신의주 세관에서 물자 반입을 한 간부가 처형됐습니다. 또 9월에는 서해상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알려진 남한 공무원을 해상에서 사살했습니다. 북한은 바닷물이 코로나에 오염될 것을 우려해 어로 활동과 염전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씨는 국경 봉쇄가 북한의 유엔 안보리 무력 봉쇄 조치에 버금가는 효과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Looks like a self-imposed blockade enforced by North Korean's own armed forces.
북중 무역도 크게 감소됐습니다. 중국의 해관 총수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1월 기간 중 북중 무역 총액은 5억 3,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 수준에 그쳤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이전인 2016년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목되는 것은 북한이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겁니다. 북한은 9월에 중국으로부터 1,9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10월에는 26만 달러, 그리고 11월에는 14만 8천 달러로 뚝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 교수는 북한의 외화가 고갈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They don't run out of hard currency. They stop importing.
엎친 데 덮친 격으로 8, 9월에는 태풍이 북한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8호 태풍 바비가 8월 27일 황해도 일대를 휩쓴 데 이어 9호 태풍 마이삭이 9월 3일 강원도를 강타했습니다. 이어 10호 태풍 하이선이 함경도 일대에 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갔습니다. 북한 관영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8월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3만 9천 정도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산림집 1만 6천 세대가 파괴되고 도로와 다리 철길이 끊어지고 발전소 둑도 붕괴됐습니다. 함경남도에 광산이 밀집해 있는 검덕지구에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 2천여 세대의 산림집이 파괴되고 도로 6만 미터가 유실됐으며 다리 59개가 끊겼으며 철길도 유실되는 등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수해 피해가 심각하자 김정은 위원장은 군대와 수도 당원사단을 수해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또 10월 5일에는 정치국 회의를 열고 전당 전국 전민이 나서서 80일 전투를 벌이라고 지시했습니다. 수해 복구에 나선 북한 군인과 당원들은 황해도와 강원도 그리고 함경남도에서 수백 채의 산림집을 복구했습니다. 그러나 장비와 물자 부족으로 도로와 철도, 전력 등 사회 기반 시설은 아직 복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Building, construction materials, cement, money, lack of resources. So what they have.
10월 들어서는 외환난이 본격화됐습니다. 미 달러화와 중국 위안화가 부족해 수입을 할 수 없게 되자 북한 당국은 10월 말을 기해 달러화와 위안화 사용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지난 몇 년간 8,000원 선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1월 들어 6,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위안에 1,200원하던 위안화 환율도 830원에서 890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조지아 주립대학 교수는 북한 당국의 이런 인위적인 환율 조작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history, the currency reform from the top to bottom.
국경 봉쇄로 장마당 물가가 오르고 외환난에 수해까지 겹치면서 북한 내 민심도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여름부터 노동신문은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와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돌 열병식 연설에서 주민들에게 면목이 없다며 울먹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우리 인민의 너무도 크나 큰 믿음을 받아 안기만 하면서 언제나 제대로 한번 보답이 따르지 못해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총체적 난국에 처한 김정은 위원장은 8월을 기해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실패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이어 경제사령탑인 김재룡 내각 총리를 해임하고 김덕훈 부총리를 내각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북한은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열어 새로운 국가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수뇌부가 비핵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8차 당 대회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파격적으로 비핵화 협상에서 양보를 해서 진정성을 보여주는 정책을 좀 취하면은 모든 문제가 좀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김 위원장의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정권이 붕괴된다는 강박관념이 좀 사라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 여전히 남겨두는 모호한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북한에게 올해가 삼중고의 해였다면 내년 2021년은 엄혹한 도전의 해가 될 전망입니다. 내후 외환을 겪는 북한 수뇌부가 이런 도전을 어떻게 헤쳐갈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2020년 한 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 모두 25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일환으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해 인도주의 지원 물품 반입에 차질이 생기면서 하반기 제재 면제 승인 건수는 상반기의 절반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오택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제재 면제 승인 자료에 따르면 24일 현재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총 제재 면제 건수는 25건입니다. 공교롭게도 첫 면제와 마지막 면제 모두 국경 없는 의사회가 받았습니다. 첫 면제는 올해 1월 7일 받은 면제로 결핵 진단과 치료, 긴급 의료 지원을 위한 물품 반입에 대해 마지막 면제는 지난 10월 14일로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에 사용할 지원 물품의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제재 면제를 받은 사업 25건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지원은 상반기 4건, 하반기 3건 등 총 7건입니다. 상반기 면제 4건을 날짜 순으로 살펴보면 지난 2월 국경 없는 의사회가 처음이었고 이어 같은 달 국제적십자연맹, 세계보건기구 WHO 그리고 3월 스위스가 차례로 코로나 관련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요청해 승인받았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적외선 체온계와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 검사기에 들어가는 시약 세트 등에 대해서 제재를 면제받았고 국제적십자연맹은 방역용 보호복과 시험기구, 시약, 체온계 등 코로나 관련 의료장비 반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요청해 제재위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WHO는 유전자 증폭 검사 장비와 산소자동 발생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진단, 치료 장비에 대해 그리고 스위스 외교부사나 개발협력청 인도주의 지원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코로나 관련 하반기 첫 제재 면제는 지난 7월 한국 남북경제협력연구소에 대한 면제 승인으로 이 단체는 열화상 카메라의 대북 반입을 허가받았습니다. 이어 같은 날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이 결핵과 말라리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둔 북한의 활동이 필수적인 의료장비의 대북 반출을 신청해 제재를 면제받았습니다. 제재위의 마지막 승인은 10월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한 제재 면제로 의료용 장갑과 격리 가운, 안면 보호대 등 코로나 방역, 대응 관련 물품의 대북 반입을 허가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한 지원 외에는 깨끗한 식수 공급과 영양실조와 식량 불안정 해소를 위한 식품과 기구 등의 지원, 긴급 의료 지원이 주요 대북 지원을 차지했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지원 물품에 대한 금액을 밝히진 않았지만 금액을 공개한 지원 단체들의 지원 목록표를 토대로 합산한 결과 약 6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이 지원됐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의 물품을 지원한 단체는 유니세프로 보건과 영양, 식수 공급, 위생 분야 등에서의 개선 사업에 441만 달러 상당을 제공했습니다. 제재위의 승인 건수를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상반기에 17건의 면제가 승인된 반면 하반기에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8건만 승인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이용한 북한의 국경 봉쇄 정책이 이 같은 감소의 주요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제재위로부터 제재를 면제받더라도 국경 봉쇄로 실제 북한으로 지원 물품을 반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원 단체들의 신청이 줄어든 겁니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단 담당관은 VOA와의 앞선 인터뷰에서 북한 국경이 재개돼 다시 지원 물품이 반입되길 기다리고 있다면서 북한의 국경 폐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hile we are still waiting for borders to reopen and be able to deliver aid once again.
한편 안보리는 코로나 등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달 대북 인도주의 지원 제재 면제와 관련해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재 이행 개정 이후 24일 현재까지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은 단체는 전혀 없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바이러스의 한국 유입이 처음 확인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따라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28일 영국발 입국자 3명에게 확보한 검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국 런던에서 거주하던 가족으로 지난 22일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 일가족이 탑승했던 기내에서도 추가 전파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접촉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영국에서 지난달 8일과 이달 13일 입국한 다른 일가족 4명도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전파력이 기존 바이러스보다 70% 정도 더 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은 변이 바이러스 한국 유입이 확인되면서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28일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영국과 남아공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서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검역 조치는 기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한 단계 더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조처에 따라 영국발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치를 내년 1월 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은 물론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남아프리카 공화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경유자를 포함해 유전자 증폭검사,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외교와 공무, 인도적 사유 외에 신규 비자 발급도 중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를 포함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하고 모든 영국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해제 전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남아공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 시 발열 체크 강화, 격리 해제 전 추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방역 당국은 28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808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4일 이후 2주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또 800명대 신규 확진자는 지난 22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한국에선 지난달 중순부터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가운데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는 연일 1,0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일부 감소하긴 했지만 주말과 휴일엔 보통 검사 건수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데다 이번엔 25일부터 이어진 성탄절 연휴에 따른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당초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고 연말 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병행하면서 확산세 반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 정부가 북한 당국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 산하 납치 문제 대책본부 사무국은 24일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다룬 2006년 영화 메구미 갈라 놓여진 가족의 30년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무료 상영했습니다. 26일까지 사흘간 상영되는 이 영화는 1977년 11월 15일 13살 나이로 니가타현 니가타시에서 북한 공작원에 의해 납치된 요코다 메구미 씨와 그 가족 그리고 다른 일본인 납치자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납치 문제의 해결에 아타っては 또이でも 多くの 국민の皆様に この問題について知っていただき 납북자 문제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일본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이런 영화 상영회를 기획하게 됐다는 납치 문제 대책본부 사무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난 9월 사임한 아베 신조 총리의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앞서 22일 도쿄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조기에 만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관해 협력해 나갈 의지를 밝혔습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는 자신의 내각에서도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바이든 당선인과 만나 이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미국의 연계를 심화시켜 가고 싶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가토 가츠노부 감방장관은 24일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올해 잇따라 사망한 건 통한의 급치라면서 일각의 유해도 없다는 인식을 가슴에 새기고 모든 피해자의 귀국을 실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은 23일 관영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납부자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논평은 일본이 떠드는 납치 문제는 이미 다 해결된 문제라며 일본 정객들이 계속 납치 문제를 거들면서 국제사회와 연대를 떠들어야 되는 건 정치적 목적 실현에 악용하자는 데 더러운 속심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앞서 일본 정부가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 데 대한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일본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납북 일본인 피해자는 17명으로 이 중 5명은 2002년 귀환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 피해자가 13명뿐이며 8명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과가 모스크바 시간으로 1945년 12월 28일 발표됩니다.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은 12월 16일부터 25일까지 모스크바에 모여 2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이 회의에서 한반도의 신탁 통치 문제를 포함한 7개 분야의 의제가 논의됐습니다. 이때 한국의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의 신탁 통치에 관해 협의한다는 사안이 결정됐습니다. 한반도에 임시로 민주주의 정부를 세우고 이를 위해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최고 5년간 한국을 신탁 통치한다는 모스크바 협정 내용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국 시민들은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소련의 지령을 받은 세력은 돌연 신탁 통치 찬성 입장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좌익과 우익 세력의 충돌로 극심한 분열을 겪게 됩니다. 이후 1946년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과에 따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지만 이는 난항을 거듭합니다. 결국 1947년 미소 공동위원회는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사항을 실현하지 못한 채 결렬됩니다.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최초로 영화가 상영됩니다. 세계 최초로 돈을 받고 일반에게 영화를 상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 영화를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은 프랑스의 발명가이자 영화 감독 리미에르 형제 덕분이었습니다. 오기스트 마리 루이 리콜라 루미에르와 루이 장 루미에르가 발명한 영사기인 시네마토그라프 덕분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에디슨이 발명한 영사기가 존재하긴 했지만 이는 구멍으로 들여다보는 형식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영화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이 영사기 안을 들여다보는 기계였던 것입니다. 리미에르 형제는 그런 에디슨 영사기의 단점을 보완해 시네마토그라프를 발명하는 데 성공해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기계는 카메라의 구실 뿐만 아니라 인화기의 기능도 했으며 기동성 또한 뛰어났습니다. 리미에르 형제는 스튜디오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카메라를 세상 밖으로 끌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